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그 거대한 하나의 고원이거나 어떤 산맥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어떤 장들은 특별하게 높이 솟아오른 봉우리 같은 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이야기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그 높은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수많은 많은 봉우리들이 있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 봉우리들 중에 또 우리가 그 즐겨 감상하고 또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봉우리가 있다면 바로 창세기 22장이라고 하는 봉우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익숙하게 아는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또 가장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복의 성취를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을 이렇게 소유하거나 많은 은금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의 몸에서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을 자녀를 통해 그 복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매우 긴 기간 동안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성경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임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수단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만한 자기 자녀를 향한 어떤 애정, 사랑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베풀었던 어떤 사랑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과거의 모든 것이죠. 그동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중간에 애굽을 이렇게 다녀가며 이 모든 여정을 이 겪는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과거의 아브라함의 모든 경력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총합을 이렇게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삭 하나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증표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신을 호명한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를 부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삭을 부르십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앞장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었던 언약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니 11장 후반부에서부터 이 이름이 나왔던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펼쳐진 후에 그 일 후에라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꾸짖으신 적이 없으시죠. 이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을 선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인간의 형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걸 기대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좀 달랐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많은 위기와 시험거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시험의 궁극적인 어떤 내용들이,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겪는 시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상황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정황에, 21세기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정황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아버지와 그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구신다는 말처럼 처음엔 들립니다. 자,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이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신이 인간에게 어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테스트를 인간에게 한다는 사실 또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인간을 높게 생각하기에 어떤 내용을 시험하여 그 안에 신이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것이 그의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이 인간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성에 대해서 이보다 더 높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이런 요구를 신이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요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어떤 불평이나 그 어떤 내용, 그 어떤 변명이나 그 어떤 구차하게 비겁하게 돌아서지 않고 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따랐다고 묘사하고 있죠.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이일수록, 아주 친밀한 사이일수록 남들이 보기에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법이고 들어주는 법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사는 저희 아내와 제 아들들이지요. 남들은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저에게 요구합니다. 그 집에 가면 자기가 놀아달라고 하죠. 그래,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꼭 이루어달라고 하죠. 뭐 저희 아내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평범한 한 명의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하라면 그냥 해야죠. 제가 교회 일로 바쁜데 우유를 사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유를 사가야죠. 퇴근하는 길에 두부를 사와라. 그럼 두부를 사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옆집에 사시는 어떤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제가 그 요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겠죠. 그런 요구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부당하면 부당할수록,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될수록 이런 요구를 주고받는 사이는 얼마나 긴밀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친한 친구 사이에,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리고 가족 사이에는 남들이 요구하지 못하는 어떤 요구를 하기 마련입니다. 신이 아브라함에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가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준비한 다른 재물이 있다, 순양이 있다 라고 하며 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내가 확인했다. 실제로 그 재물을 바쳐서 어떤 잔인한 어떤 예배 행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의 자세를 확인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미래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이미 준비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너에게 무한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렇게 계시해 주는 셈이 된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계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으로 가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완성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산맥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주님이 택하신 이들의 어떤 구속에 대한 어떤 계시가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산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주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주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어떤 자신이 어떤 그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서 어떤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로, 그리고 보다 고급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 앞부분에 있지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거기서 한껏 표출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고양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는 누구에 의해서 무산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무산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편에 올 수 없는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에덴 농산을 만드시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짓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우주를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에게 맞추셔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들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교제하는, 우리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고급한 어떤 위상의 자리로, 고급한 어떤 자리로 너희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야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을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를 투영한 자기의 모든 것인 자기의 과거여 자기의 현재여 자기의 미래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야만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인간성이 죽어야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성, 자기 주도성을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다른 종교에서도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자기를 초월하여 어떤 우주적인 실제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고 이렇게 다른 이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바심이 나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까칠하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되죠.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우개인데 옆에 있는 짝꿍이 그걸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걔가 돌려줄 때까지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지우개 그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에요. 집에 가니까 지우개가 온 그 집에 가득해요. 그러면 뭐 내 옆에 있는 짝꿍이 하나 가져가도 약간 넉넉한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나 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굉장히 좀 몰려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이제 청년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2년, 3년 동안 앞일이 예측되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일이 주어 가끔 이제 들어오기는 하지만 자신이 뭔가 이렇게 생활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앞일이 예견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렇게 당장 다음 달, 당장 내년도 어떻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한 2, 3년 지내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상해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애도 잘 되지 않고 뭐 결혼은 꿈도 꿀 수 없고 예전 같으면 한창 자리를 잡아야 될 30대 중반의 나이인데 30대 초중반의 나이인데 그런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삶을 이렇게 뭐 몇 개월이 아니라 2년, 3년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작은 것에도 예민해지고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불만이 되더라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마음이 참 이제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내가 살아갈 인생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사실 모든 일에 우리가 사실 조바심을 내지 않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언가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넉넉한 태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넉넉한 태도로 나 자신의 인생을 헤아리기란 또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의 11장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로 받은 것과 진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뿐만 아니라 시간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미래가 귀속되어 있다면 내가 예측되지 않고 내가 예상되지 않고 내 손앞에 내 눈앞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더 이상 나에게 남은 것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굉장히 예민하게 그 굴지 말고 나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시간 안에 귀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요하고 풍부하시고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의 시간을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보다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남들과 다른 삶을 이 평지와는 다른 모리아 산에서의 삶, 그냥 세속적인 삶과는 다른 신앙 안에서의 시간, 신앙 안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이 이제 깨갖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가워서 일어났어 그러면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아들을 안아주려고 했는데 제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아빠 얼굴에 뭐가 묻었어? 김이 묻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침에 내가 뭘 먹지도 않는데 무슨 김이 묻었어? 그랬더니 못생김 이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제 아들이지만 화가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순간 이렇게 막 감정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나 그 문학 장르 중에 그 타임립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가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뭐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가족을 통해서 또 교우들을 통해서 펼쳐지고는 하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한 80대 한 중반까지 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다시 40대 중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80대의 기억을 가지고 40대 중반으로 돌아와서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슨 짓을 해도 그렇죠. 귀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도 김이 묻었다. 무슨 김? 잘생김. 라고 제가 대답을 해줬죠. 제가 그래도 수십 년을 더 살았는데 똑같은 수준에서 싸울 수는 없죠.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본당의 그 조명이 한번 다 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완전히 그 암흑같이 되어서 옆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 딱딱한 게 도대체 뭘까? 옆에 무언가 이렇게 물컹물컹한 게 만져지고 뾰족뾰족한 게 만져지는데 이게 과연 뭘까? 두려워서 사실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탁 조명을 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까지 이제 이렇게 환하게 빛이 비춰져서 내 옆에 있는 게 뭔지 보이는 거예요. 아, 옆에 있는 거 그냥 의자구나. 옆에 있는 물컹물컹하고 뭔가 따끈따끈하고 뭔가 뾰족뾰족하고 미끈미끈하고 매끈매끈하고 아 이게 뭔가 막 불안해가지고 괴물인가 봤더니 이렇게 인상 좋으신 집사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회란 우리에게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앞이 당장 바로 앞이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아서 우리의 시간이 그런 암흑의 시간 같아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누구든 날 건들기만 해봐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치 람의 계시처럼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야 누구든 나 건들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네가 젊다고 유세를 해 나를 해쳐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노래가 인류가 만든 최초의 노래였죠. 그런데 종말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내 옆에 있는 것이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이 시대가 단지 파국이거나 단지 헤아리기 어렵거나 단지 불안에 우리가 떨만한 그런 요소가 아니라 종말의 빛이 오늘의 이 자리를 비출 때 종말의 빛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출 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찰나처럼 그냥 지나가서 의미 없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그가 받은 유산은 이삭 단 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온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창세기 23장에 보면 부여받은 땅은 그가 실제로 소유한 땅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로 쓰려고 산 막벨라 굴 작은 땅대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 종말의 시간, 완성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비춰본다면 이 일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인간의 참된 신자의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이 자리요. 아브라함이 그 작은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단지 굴 하나 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의 후손들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애굽에서 나온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완성과 승리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재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완성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어떤 전조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다. 아브라함아, 너의 미래는, 너의 후손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손의 것이다. 그러니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빛 가운데 오늘 너의 현실을 비춰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세상을 봐도, 우리의 현실을 봐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봐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봐도, 헤아려봐도 뭐 하나 속 시원한 게 없습니다.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가라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죠. 결국 우리는 다 무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가? 예, 원래 우리는 다 무가 아니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없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원래 이삭은 없던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이 모리아산을 기점으로 해서 수십 년 전에는 이삭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 놀라운 코스모스를, 이 놀라운 질서와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이삭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이삭을 통해서 대변되는 아브라함의 미래, 그의 후손들의 영광스러운 미래, 우리들의 미래, 누구 손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종말의 빛,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빛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추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평지에서의 그런 필부의 삶이 아니라 필멸의 존재로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니 그냥 우리는 허무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필멸의 존재로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을 소망하는 존재로 거듭난 사람답게 오늘의 하루를, 오늘의 우리의 일상을,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리아 산에서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티끌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들에 불과했으며 멸망과 또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며 이제 우리의 시간은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우리 손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주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시간에 귀속되어 살아가는 자들답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